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된 여러 가지 특권들 중에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즐겨 들고 있습니다. 기쁨, 평안, 능력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설명할 때 혹은 신자가 된 신자들이 기독교인 된 것을 표현할 때 즐겨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신 것 같이 신앙생활이 과연 기쁘냐, 평안하냐,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 당혹감을 또 갖고 계시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사건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조금 당황함을 금할 수 없는 세상에서부터의 핍박 얘기를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워함의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느냐 하면 17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하자면 개념을 정정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을 고쳐왔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일체된 연합의 아주 큰 중심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된 것 같은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일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9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진전시키시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워함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서 신앙생활이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얼마나 정당한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미있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죠. 물론 재미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내용 없이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을 꼭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표현력에 부족입니다. 애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건 전자오락입니다. 그것이 꼭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미있다는 것은 하여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하며 우리를 사로잡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 재미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수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상당히 그 깊은 수학을 그 담당하셨던 분인데, 언제나 가서 강의를 하시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제일 재미있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미있다, 그지? 재미있지? 재미있지? 우린 재미없는데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세요. 뭐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만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은 재미없어 하시고 극단적인 대조를 늘 이룹니다만은, 재미있다는 것 속에는 관심을 끌만한, 다시 말해서 필요성이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어떤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그것이 재미없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 혹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서라고는 대답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기독교가 거짓이고 내가 진짜인데 우리가 속아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인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왜 적용치 못하느냐까지 보통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물어보냐면 물어봐봤자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면 재미있다라고 알아도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근데 여기에 재미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게 됐느냐 하면, 그렇게 하기까지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뒤집으며 항복하며 어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데 대해 우리의 신앙이 미흡하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를 여기 있는 본문을 가지고 조금 잘 추적을 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정당한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단서를 붙일 것은, 제가 벌써 몇 주 전인가부터 이제 좀 노숙한 설교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만일 제가 가다가 혹 이성을 잃는 일이 있다면 제 본심이 아닌 것을 사전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엔 또 누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매력이 없더라 하는 또 충고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용기가 나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문제를 꺼내놓는 이 순서나 과정이 아주 저한테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랑을 요구하며 기쁨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 저를 아주 그냥 스릴 만점으로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며 박수 받으며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며 정말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쥔 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환희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데 기독교의 약속하신 그 절대적인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넘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당황하는 것은 이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당하게 사는 것이 왜 세상 앞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선 신앙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자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해를 끼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누구나 직면해야 될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무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전달되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지 무척 당황해하는 첫 번째 일이 됩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더욱 신자다워지는 것,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참고 더 용서하고 자비해지고 웃음을 더 많이 품고 겸손해지며 온유해진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기독교의 진리된 이 절대적인 생명이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하며 더 많이 신자다워지며 더 깊은 사랑을 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항복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는 그 깊은 신앙들이 힘으로, 우리가 볼 때 힘으로,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기독교가 가짜이거나 최소한 가짜가 아니더라도 지금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은 손해다 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사랑을 여기 동일한 얘기 속에 등장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는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소속 때문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움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여기에 같이 등장시킬 수 있느냐 하면 7절로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시작된 말이 9절로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도 소속에 관한 얘기였단 말입니다. 우린 좀 정신을 차려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사랑이라는 말은 종종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최고의 경지로 오해되곤 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내용이 깊고 풍성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주 뜻밖의 차원에서 뜻밖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사랑의 계명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언제냐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시며 순환당할 것을 이제 다 알리십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러 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의 편만 남았습니다. 31절 보실까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저희에게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이쪽 소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소속이 있는 자들, 그 신분을 얻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즉 능력과 어떤 그 자격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소속에 관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내 편으로 삼았기에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같은 편이니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랍니다. 재밌죠? 기독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언제나 이 문제에 와서 다시 걸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사랑이, 진리가, 생명됨이 세상이라는 데서 써먹으려니까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지요. 얼마나 당연무쌍한 얘기입니까? 그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들 사이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훈련 과정에서 쓸 것이라면 우린 그것은 너무나 힘있으며 필요하며 재미있게 짝이 없는 감격과 자랑과 환희를 늘 경험한다고 곧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한 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의 입을 의탁해서 진리를 말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젠가 한번 요즘 프로야구가 생겨가지고 야구 고교 야구의 관중수가 줄었다 그럽니다만 예전에 프로야구 생기기 전에는 고교 야구가 굉장한 그 인기였습니다. 동대문 서울운동장에 한번 야구 구경을 갔더니 제 뒤에 중앙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 대학생들이 앉아서 자기네 학교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앙고등학교가 그 해에는 실력이 세질 않아서 예상평에 다크호스에도 안 올라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엔 물론 안 올라 있었고. 근데 전력이 좀 셀 거라고 예상됐던 어떤 학교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서 그들이 기뻐하며 떠들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상대방 고등학교가 배재고등학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배재고등학교는 그해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 게임에서. 뒤에서 떠들면서 그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야구 해설가들 뭐 하는 거야? 중앙고등학교를 다크호스에도 안 껴주다니. 이건 너무한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그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그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 편이니까 에라를 하면 봐준 거고 빗맞아서 안타나면 교타고 상대방이 잘 잡으면 장님 운꼬리 잡은 거고 상대방이 잘 치면 맞춰준 거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게임에서는 그 진 배재고등학교가 훨씬 멋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배재고등학교가 우승후보였기 때문에 전교생이 와서 응원을 했습니다. 외야석에 전부 앉아갖고 이쪽은 그 제가 볼 땐 중앙고등학교 그 출신들 한 5명이 응원하고 저쪽은 한 몇천 명이 와서 응원했는데 이쪽이 이기고 그쪽이 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가서 고개를 떨구고 그 선수들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모든 전교생이 일어나서 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건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세상사로 엮어지는 사건만으로 그의 운명이 결정지거나 그의 결론이 공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끼리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자와 신자가 나와서 서로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견주어 보고 있느냐 하면 세상일 아니냐 말입니다. 또 교회가 재미가 없죠. 신자끼리 만나는 것이 재미있을 리가 없죠.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실력과 사회적인 지명도에서 만나는 것이니까 재미 한 개도 없죠. 신자끼리 만나서 물론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십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그 다음에 훨씬 많은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이 잘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잘하는데 왜 그러죠? 장로님 지난번에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시던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카세트로 공부하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저 어느 학원 다니셨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4자가 두 개 들어가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늘 아시다시피 가능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면 죄가 없었으려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안 미워하죠. 지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우리는 왜 이중인격자죠. 옛날 말로 해서 간신이죠. 세상하고도 친하고 하나님하고도 친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사시죠. 용하시죠. 실력 있으시죠. 돈 헷겨 나와갖고 달리죠. 이건 순사기꾼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숙명여고에서 조명을 어둡게 해줬는지도 모르죠. 차마 서로 맛을 들 수 없어서. 지난 주간 동안에 홀로코스트라는 5부작 미니 시리즈가 방영됐었습니다. 저는 일찍 주무시는 관계로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보다 그 전에 독일에서 안내의 일기라는 그 영화를 상영했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독일에서 그 안내의 일기를 상영했을 때 끝나고 나서 극장 측에서 실내 등을 켜지 않았답니다. 독일인끼리 서로 창피하니까 차마 낯을 들고 있을 수 없으리라 여겨서 극장 측에서 불을 켜지 않았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뻔뻔스럽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 정도로 믿는 것이 몹시 당연하게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가 무언이며 무슨 단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뭐 저 혼자 악을 써봤자 만순관의 지장만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랍니다. 이제부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베드로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님. 성경은 이 대비를 타협 없이 극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오신다면 물론 좋지만 이건 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적어도 주일날 예배 보러 오셨는데 좋지만 막 기쁘지만 하지만 아쉬운 것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오시지 않은 거 하나 그게 뭡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저 원수를 이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 하나 얻은 다음입니다. 뭡니까? 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막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물론 기쁘지만 이거 하나 해결한 다음에 이거 하나 해본 다음에라고 갖고 있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억울한 구석이 없으십니까? 그게 없기를 바랍니다. 아, 저야 물론 없죠. 저는 어저께 오셨으면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으면 오늘 아침에도 안 오시고 지금이 안 오시나 지금 그러고 있는 심정이니까 저야 뭐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세상의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세상이 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죄가 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우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정당하게 살기 때문에 죄로 덤탱이 쓴 이 세상이 여러분이 오는 것이 빛이 오는 것이 싫은 어두운 같이 여러분을 자꾸 할퀴어야 마땅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도 있으나 마나하게 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여러분이 굳이 카메라 고발을 안 해도 거짓을 하는 자들이 찔리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탱기고 무전하게 사는 자들이 속이 불편한 어떤 존재로 존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만 신자인 것이 증명되고 찬송을 불러야만 신자인 것이 증명되니까 안 됩니다. 그에서 풍겨나오는 인품이, 모습이, 표정이, 말 한마디를 해도, 발 하나를 떼어 놓아도, 결정하는 것,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분만 영혼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생수를 유일하게 증거하며 맛보며 꺼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완성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죽은 영혼들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깨우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수입 개방 압력을 받아서 양담배가 들어오게 됐다는 소식에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놈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 놈들이죠. 그럼 우리가 다 압니다. 소련 사람들도 나쁩니다. 소련 놈들 나쁜 거는 그냥 정직하게 나빠서 좀 난데 미국 놈들 나쁜 건 하도 교활하니까 사귀어보고 사귀어보고 또 사귀어보면 정말 기분 나쁜 놈들이 미국 놈들입니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한국 놈들이 못됐다 그러면 한국에 오면 일본 놈들이 제일 못됐죠. 모두가 다 남이 못됐다 그러지 자기가 못됐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피장파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전두환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백성들한테도 관세 받고 세계 열강에 나가면 그거 완전히 애죠 뭐 애. 그냥 애는 말이죠. 애벌레예요. 애벌레. 그럼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래도 돈 주고 다른 나라 대표한테 사정사정에서 한마디 대신 발언을 하고 어디 가서 그저 주소 먹고 사는 수준이니까 참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참 약올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약올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라가 일단 강해지고 보자. 그거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빼사무치는 결론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게 없습니까? 아이, 하나님도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미국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미국에서 인디안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이 멀쩡하게 생기게 태어나셔서 다행이지, 미국에서 인디안으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럴 바에는 고구려 때쯤 태어나게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미국에 태어나느냐, 한국에 태어나느냐, 강대국에 태어나느냐, 약소국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으로는 그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며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데 모두에게 더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소국에 살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야글라는 적이 하나둘이 아닌 정도로 야글룩에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마이너스 요소거나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요따오로 하고 있는 것 전부 우리 책임이다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셨거나 한국교회는 덜 능력을 베푸셨거나 백인들을 더 선호하시지 않았습니다. 미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대 세계 10대 설교가 중에 한 분이 한국 개포동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절대 우리가 다른 데만 못한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어디를 비교할 문제도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애며 미련하며 악한 종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애쓰고 애쓰지 않고서 세월이나 흘려보내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나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자가 늘어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횟수나 채운 것으로 이건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욕먹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가를 막 아프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 생각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점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을 생각이 나고 목마르면 물 마실 생각이 나지만 영혼의 굶주림에 대하여 우리는 본능이 없습니다. 원래 죽어서 출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애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문득문득 깨달을 때 정말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꼴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절규가 피 맺힌 요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수놓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자들 간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전우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면 같은 지역, 같은 사회,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전우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우리 편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생명됨이 저들을 자꾸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물며 넘어뜨리려고 하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공범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들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영혼이 찔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린 버텨내야 돼. 우리의 진리됨을, 생명됨을 버텨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있어야 되는 최고의 제1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것이 애족입니다. 한 역사를 살아가는 개인 존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영원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로, 그걸 산 자로, 소유한 자로 자기 책임을 완성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같은 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처음부터 꼭 이기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걷는 이 싸움을 기뻐하십시오. 한 주일 지나면 우리 다 같이 수련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무료회 하시고 바둑도 두시고 농담도 나누시고 좀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깊은 속 얘기도 좀 나눠주십시오. 거기 가면 좋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입니다. 테니스 코트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갔더니 그 더운 여름날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나가서 하더군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가장 광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주고 공부하려면 하겠습니까? 에어컨 틀어놔주고 그래도 안 할 겁니다. 그 34도, 35도 되는 대학변 밑에서 테니스는 치던데,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치는 사람만이 아는 재미요, 희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라고 웃으며 주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신앙을, 기독교를 쉽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고쳐잡으시고 결심하여 여러분이 알고 믿은 도리들을 그 힘대로, 능력대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엘리야와 모세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목도할 것이요,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모세를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본 적은 없습니다. 신자 된 여러분의 특권을 부활시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특권을 여기 주 앞에 무릎 꿇은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힘있게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신자로 산다는 그 특권과 책임과 그 희열과 기적을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넘치게, 놀랍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과 완악한 것을 용서하시고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며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서 마음 기쁜 것으로부터 항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허락하사 우리의 찬송을 사무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사무치게 하시며 기족석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의 입술과 생활을 통하여 이 시대 앞에 펼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